이사야서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도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 주님 붙들지를 못하고 이 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7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이사야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할 때에 아하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방비책을 세워놓고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힘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이제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버리고 그 이 땅의 나라 말고 다른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한 아이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 아이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오늘 이사야서는 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기가 상당히 좀 특별한 그런 아이죠. 보통 아이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아이가 이제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리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기묘자예요. 이거 뭐 천재도 저리 가랍니다. 천재 저리 가라고 세상에 뭐 학박사를 다 모아놓은 그 지식보다도 더 큰 지식, 세상에 모를 것이 없는 그러한 지식,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천재라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이제 이걸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되어가는 일, 앞으로 미래의 일까지 온땅 다 알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모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란 세상의 모든 평강을 다스리는 그러한 아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아기 안에 있는 자는 결국 평강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 평강이라는 건 서로 안 싸운다는 그런 평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 볼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걱정될 일이 날마다 일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세상은 어지러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강 속에 살아간다. 그런 의미의 평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야 망하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 속에 세상은 망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이 불안하고 전국이 시끄러워도 예수 아닌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켜 평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 속의 평강을 말합니다. 서로 안 싸운다, 화해한다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악인은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 배후에는. 육지로도 분명히 보면은 한 나이라 했는데, 이 한 나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백날 아이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게 마련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아이로 왔지만은 분명히 자라요. 자라가지고 어른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세월이 흐르면은 어른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예언을 하면서 왜 굳이 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하면서 왜 아이라고 말할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라 하든가 아니면은 메시아라, 한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한 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아이로 말하겠지 뭐 이리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한 아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아이의 배후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배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예수님을 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로 오셨을 때부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으로 일하신 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뤘을 뿐이죠. 그것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지고 어른 되었을 때에도 예수는 그게 안 변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움직였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성경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 아니고 아이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뭔가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른은 어떤 존재냐면은 내 혼자 힘으로 독립해가지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애를 갖다 불러 앉혀놓고는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애같이 되지 않거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도 뭐냐면은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왜 못 보냐 말이에요. 근데 아이 때에는 아이는 분명히 배후에 언제 내 부모가 있다. 뭘 해도 부모한테 눈길을 돌리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이 자라가 어른 되니까는 독립을 해버려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오면은 자꾸 내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어른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더 하나님이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교회를 다녀보고 뭔가 기도하고 한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 혼자 해보려고 하는 배우의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내 신앙 기술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는 배우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4절의 미디안의 날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4절의 미디안의 날이 나오는데 그 미디안의 날이 뭐냐면은 사사기 7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드온 300용사가 그 나오죠. 뭐 이 기드온 300용사는 무지무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300용사다 꼭 용사라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이 300명은요 그냥 뽑힌 겁니다. 그냥 뽑힌 것이지 뭐 이 마지막 나는 300명이 소위 일당백이다 혼자서 1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센 용사들을 뽑은 게 절대 아니에요. 7장을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야 니들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미디안 너한테 안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내가 미디안 너에 붙여가지고 이기게 하면은 너희는 틀림없이 자기들 군사 힘을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우리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갖다가 미디안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 겁난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는 다 도망가고 만 명이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웅덩이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셔라. 그래서 할탕 먹은 사람, 무릎 꿇고 손으로 할탕 먹은 사람만 남겼는데 그들 숫자가 바로 300명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뭐 용사입니까? 용사들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용사만 뽑으려면은 세워놓고는 체격이 뭐 건장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술이 능하다든가 뭐 태권도가 몇 단인 사람들 학교도 몇 단 이런 사람 뽑든가 아니면은 칼싸움을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아내야 그걸 용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 300명 뽑은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겁난 사람 도망가라 해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물 떠먹은 거 물 손으로 물 핫한 그걸 가지고 300명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뭐 항상 싸움에 경계하고 있는 그런 경계심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경계심이 있다 합시다. 경계심이 무슨 용사입니까? 적을 경계하는 경계심은 싸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은요 용사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을 용사라 해버리면 또 뭔 말이 나오냐면은 300명이 용사였기 때문에 그 많은 미디안 물리쳤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결국 미디안 그 기드온 300 용사가 뭐 더 칭찬받는 그런 모습 돼버리겠죠. 하나님은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겨가지고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이들을 용사라 해버리면은 결국 이들은 또 자기 힘을 드러내게 돼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마지막까지 남은 숫자가 300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300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 무기가 뭡니까? 칼도 안 주고 창도 안 줍니다. 빈 항아리하고 나팔도요.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감춰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될 싸움입니다. 말도 안 돼요. 칼 앞에서 항아리 들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을 갖다 사면으로 에워싸고 뭐 왼손 횃불 두고 오른손 나팔 두고 뭐라겠습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야 이렇게 외치니까는 미디안이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를 장론도 아니고 말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된 그런 싸움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은 기도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겼다. 결국 이겼으니까 그것은 뭐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한 것이 아니냐? 우리 힘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있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예수님의 나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분이죠. 영유하신 분입니다.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뭘 보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원과 미디안 싸움이었습니다. 300명 가지고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 싸우라. 인간 생각 가지고 죽을 게 뻔합니다. 죽을 게 뻔한데 나가 싸우겠습니까? 안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들은 배후에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진짜 세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 와이카입니까? 우리 못 나갑니다. 이렇게 뻔한 말이죠. 근데 나가요. 결국 그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를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굳게 이루어집니다. 세워집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점령하도록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예수님 배후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꾸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10분동 넘어가 버려요. 뭔가 좀 긴장하고 세상이 망한다면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이걸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 내가 백날 세상 망한다고 말해봐야 나는 세상 못 버리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래를 말하는 계시의 책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미래를 보여준다는 그런 책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요 뭐 예언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서 말해놓은 것을 좀 종종 다루죠.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런 사람도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세상 종말을 가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세상 종말은 신문에도 싣고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종말은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계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미리 예언해 놓은 그런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건 콩방귀 좀 끼뿌리고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 무당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솔깨한단 말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없애버리고 오직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없애버려 세상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남아있을 예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신자 모습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보지만 여전히 세상과 손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죠. 왜 자꾸 세상과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느냐, 그 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첫사랑 그 보니까는 그 깡패 같은 아버지가 자기 딸 사귀는 남자애가 아주 뭐 세상 말로 천하다고 못 배웠다 해가지고 띠 놀려 깡패 동원해가지고 두드러 패고 너 군대 들어가라 해가지고 켜고 띠 놓는 그런 모습 있죠.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 자꾸 하나님은 세상에서 떨어지려고 자꾸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 떨어지겠다고 나는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 아니면 난 못 살겠어. 이게 지금 우리들 심정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자꾸 세상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손 떼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체계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유다왕 아하스가 누구 때문에 떨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나라 르신을 손잡고 쳐들어오니까 떨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이방나라와 손잡지 말라겠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나라와 손을 잡았어요. 손잡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이 이방나라와 손잡지 말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스라엘은 착하고 선한데 이방나라는 나쁘고 악하니까 손잡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나라는 하나님 몰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고방식까지 살아가는 나라고 이방나라는 세상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나라, 결국 세상나라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방식까지 살아간 이스라엘이 세상하고 손을 잡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라는 걸 무시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과 손잡은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내가 더 의지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올 때,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더 붙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 힘을 가진 자가 부럽고 나도 그 힘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서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흔적이 드러날 게 될 거 아닙니까? 흔적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흔적이 뭐냐? 우리가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언제나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찾아가는 그런 흔적이 있을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보다는 언제나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게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쳐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보니까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잡고 있는 손을 좀 놔라고 치니까는 그 좀 하나 치는 걸 쳤으면은 좀 깨닫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치니까 더 반발해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자기 힘 가지고 더 살아볼 일을 쓰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손잡고 있는 르신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쳐버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 얘기와 똑같죠. 지금 우리들은요 세상을 잡은 손을 놓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잡은 손을 놓으면 금방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분명히 치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의지하고 손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를 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항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와 치노 좋다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쳐버리죠.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붙들고 내가 힘으로 삼는 것 좀 놔라고 그리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붙든 거 치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 치기도 하고요 부모를 통해 치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 치기도 합니다. 남편 의지하면은 남편 병들고 뭐 사고 다니고 눈 병상에 눕게 해가지고 남편 힘이 아니란 걸 깨닫게 하기도 하고 뭐 한순간에 부모 다 돌아가셔 해가지고 부모 힘을 놓게 하기도 하고 자식 의지하는 거 자식 사고 치게 만들고 병, 뭐 자식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식도 힘이 아니다는 거 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 간섭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없애게 해가지고 친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들요 세상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냐 말입니다. 살아가면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달라졌다면 그 흔적이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돈 버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아두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달라졌다면 뭔가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조언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묻고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는가 이것도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줄 흔적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반드시 사고 예의를 쓰는 그런 거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한테 뭔가 알린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가는 그래가는 모습들 좀 이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담대하면서 세상 보지 않고 주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흔적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성도라면 있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백날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뭐합니까? 항상 바라보는 건 세상이고 세상의 힘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소리치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손잡고는 흔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져가는 건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삶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답게 뭔가 다른 삶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뭔가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흔적이 있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게 그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자라가는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간다면 뭔가 달라질 모습이 있어져야 되죠. 뭔가 좀 더 살아갈수록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게 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관심이 신앙보다는 자꾸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손잡고 놓지 않으려고 분명히 칠 겁니다. 제가 치는 게 하나님 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 치면서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놓으려고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 손 열어 붙들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미리 눈치채고 미리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복된 자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주님이 자리하도록 항상 우리가 나를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답게 그런 흔적이 여러분 통해 보여지고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세상이 없을 걸 알고 영원한 새 나라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종이 되어서 예수님 배우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배우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항상 일하고 구원만 바라보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